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이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새겨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밀을 베는 추수기에는 비가 오지 않은 계절이고 또 비가 오지 않아야 추수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사무엘은 오히려 반대로 비가 오지 말아야 될 그런 계절이 비가 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추수하는 시기에 비가 온다면 분명히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피해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이렇게 일컫는 사무엘이 왜 이처럼 그 이스라엘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걸 알게 하려고 그 비가 오지 않는 추수기에 비가 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모든 삶이 편안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건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방 종교도 제사장은 있습니다. 또 이방 종교에도 그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의 그들 모두는 다 국가와 그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그 신에게 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은 신한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나라를 잘 돌봐달라 이렇게 이제 빌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그런 이방 종교의 사람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그런 쪽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모든 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그 특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무조건 피해를 입히는 게 선지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돌이켜놓기 위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물질이 뭐 풍부하고 곡식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은 많은 물질도 혹시 또 다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세상 거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소요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이게 너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지금 손해가 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버리는 사람, 그게 선지자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항상 선지자가 감시하고 그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한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고 돌아보고 감시하고, 그래서 혹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으면은 그 죄를 드러내가지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지자가 어떤 대접받느냐, 이걸로 그 증거가 드러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안에 있는 선지자를 공경을 하고 대접을 한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 신앙의 표상인데, 제가 그것이 이제 뭐 좋은 집에다가 잘 모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공경한다, 대접한다는 것은 선지자가 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선지자를 공경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서 야, 이스라엘이 지금 바르게 서 있구나, 이런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항상 그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돌로 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신앙이 엉망이다 하는 거, 그게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건 옛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교회에도 선지자는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을 교회에 세워두셨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말씀을 곧게 서가지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쓴다면 그 목사가 선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서로서로 신앙을 살펴주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때에 그걸 경고해주고 살펴준다면, 돌아본다면 여러분이 바로 선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고 이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바른 대접을 받고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이 선지자 역할을 하기를 회피해버리고 마다함으로써 선지자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도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바로잡을 사람이 사라져버린다면 결국 그 교회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건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른 말 한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바른 말 하는 것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 일입니다. 그게 모든 시대에서 나온 일이에요. 바른 말은 절대로 환영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내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책망한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하고 밀어내려고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데 누가 일부러 나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잘못된 게 있을 때는 그걸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서 말한 대로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굉장히 두렵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의 두려움은 딴 게 없어요. 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걸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은 곧 망하는 것이라는 것,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그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설사 물질의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게 동기가 되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사무엘은 추수하는 곡식에 손해가 얼마 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비가 오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걸 보여달라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육신 중에 일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오른눈을 잃어버리고 오른손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를 아니한다면 그게 더 유익된 거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내 오른눈 내 오른손만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딴 데로 돌이키지 않기를 항상 힘쓰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둘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굳게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신자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실 그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항상 평안하게 잘 지내기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수시로 여러분의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고통도 고난도 있게 해주고 하나님이 좀 매도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합니다. 목사로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줄 모르겠지만은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항상 살아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항상 주를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 굴러다닌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사무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실제 추수기에 하나님 비를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은 추수기에 비가 내리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는 하나님과 사무엘 두려워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1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애원을 합니다. 어떤 애원을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19절 뒤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우리가 왕 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들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이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의 심각성과 무거움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신앙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 실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가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지 절대 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신뢰가 없으니까 다른 걸 신뢰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 믿는 것은 꼭 다른 걸 믿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끄집어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으니까 다른 걸 신뢰하는 자기 악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겨버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신앙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려움 없이 신앙을 말한다면 그건 분명히 거짓된 신앙이고 그냥 신앙에 흉내만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악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를 아니한다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도 전혀 꺼려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악한 행동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걸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신뢰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들은 신자로서 교회에 나오기를 게을리하고 뭐 기도를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것을 의지하고 돈 없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보다도 뭔가 이 땅에 더 힘이 되는 그런 걸 끌어들이는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악이 악으로 이겨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오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실 것은 악이란 게 어떤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악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난 죽어야 될 자라는 것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 예언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행하는 일을 죽이시는 그런 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의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런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악을 행한 자를 죽이시는 그런 분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죽어야 될 악을 행한 자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은혜와 사랑이 나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는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의 사랑이란 걸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만은 그 십자가 역시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라도 악을 해결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만이 은혜가 뭐고 사랑이 뭐다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제외해버리고 무작정 은혜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 해서 그게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감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은혜와 사랑도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이 감상적으로 많이 흘러가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매년 좋아하죠. 서로 사랑하자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래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감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설책을 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것들이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런 소설책을 보고 감동돼가 눈물 흘려봐야 그걸로 끝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 이렇게 사는 뭐 인생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래 눈물이 났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 바꿔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저 감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잘 지낸다 해가지고 그게 신앙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바른 교회가 되었다 이리 생각하지를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은 사단이 가져다 준 착각이에요. 서로 어울려가지고 친하게 잘 지낸다 해가지고 바른 교회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서로 시기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란과 파벌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의 하나하나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따라 움직여진다면 자동적으로 어떤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진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순탄한 건 아니죠. 항상 말씀보다도 우리의 생각들, 내 판단이 앞서는 게 우리인 만큼 수시로 말씀이 어긋난 쪽으로 갈 때에 항상 우리 나를 돌아보고 고쳐가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악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악을 깨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죽지 않게 해달라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걸 보십시다.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악이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게 있다면은 여호와를 쫓는 데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말하고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 우리 회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것. 그게 참 오해예요. 내가 잘못 고백하고 용서를 고백했으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잘못된 해결되었다 이 생각이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또 죄를 범하는 그런 걸 항상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회개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단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심적으로 찜찜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를 이용하는 그런 게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께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께 둔다면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사실 그 신자는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악을 행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악을 행해도 자동적으로 죄가 다 해결되니까 마음껏 악을 행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성령이 함께한 신자라면 당신 마음껏 악을 향하고 살아가세요 이리 해도 그렇게 살아갑니까? 불가능해요. 성령이 항상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를 책망을 하면서 그 사람 다스립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껏 악을 행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악을 행해라 뜻 안 밀어도 항상 악을 피하려고 예를 쓸 거란 말이죠. 신자가 하나님의 용서 안에 들어있다 이 얘기는 자동적으로 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 받은 자로 살아간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내가 죄에 대해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나를 책망하는 것, 이게 이미 용서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뭐 악인이 죄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악이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악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악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적으로 악한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물론 행동적으로 악한 것, 그러니까 뭐 도둑질한다, 사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악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한 악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신뢰하느냐, 이것을 두고 악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놓고 하는 말이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헛된 걸 쫓는 것, 이걸 가지고 악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쫓는다는 건 그걸 소망하라고 그걸 위해 살아간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헛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게 다 헛된 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헛된 게 되고,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이 헛된 것이 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곧 헛된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다른 걸 의지하는 그것이 헛된 걸 쫓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악이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예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그게 문제고 그게 심각한 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고 힘든 게 없을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죠. 평안이 하나님이란 여러분의 신뢰를 불필요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매사에 자신을 돌아오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고 힘쓰는 것이 내 모든 마음을 다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 신뢰하는 게 없으면 섬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걸 원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지를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22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뻐할 때는 자식이 성공을 하거나 부모 마음에 맞는 일을 했을 때 그때 기뻐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았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악을 내겠단 말이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왕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걸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냐? 왜 그러겠습니까?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하나님인데 왜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걸 기뻐하시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좋은 분이니까 그 이스라엘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까지도 좋으신 하나님의 증거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죄는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 21절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를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를 않으시는 크신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크신 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악을 범할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고,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고, 죽음을 당해도 핑계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으로 가 있고 주님보다 내 유익을 이해하시는 그런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이쁘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을 실망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뭘 믿고 살겠다는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진짜 믿을 게 못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하다가도 조금이나 마음에 안 들면은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까? 친하다 해도 믿을 게 못 되는 게 사람이고 친한 것도 얼마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게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이것부터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배우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구나. 그것부터 배우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버리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걸 배우셔야 되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세상이 좋다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변함없이 하나님이 좋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도 맞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도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때문에 눈앞에 그것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수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2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를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 한다는 하지 않겠다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본문 두고 볼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뭘 두고 기도하겠어요? 본문 두고 볼 때에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기를 기도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그 기도는 사무엘에게 뿐만이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께도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단 이러한 기도 사무엘이 말한 그러한 기도를 쉬지를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날마다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그런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굳은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 의지하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기도하면서 나를 살피는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내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가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발견치를 못해요. 또 사무엘이 말하기를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꼭 저한테 해당되는 말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금 다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썼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도 다짐하기를 딴 마음 가지지 말자. 제발 딴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도만을 가르치자. 그걸로 내 몫을 다하자. 내 역할 다하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할 일이 있죠. 거기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에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게 마땅하다. 그리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기를 온 힘을 다해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그걸로 무한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만 섬기자고 모인 게 우리들이니까 어영부영하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는 그런 식 살아가는 거 다 중지해버리고 이왕 믿게 된 거 여러분 전부를 다 쏟아가지고 믿어보시라 그 말입니다. 장담하건대 결코 손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믿어봐야 뾰족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생기는 것도 없이 뭐 헛된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에 우리 평생을 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것입니다. 내 평생을 다 끌어갈 정도로 우리를 붙들었다면 뭔가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은 이 땅에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평생도록 저장 잡아가지고 끌고 가지 않겠는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 지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끌어갑니다. 끌려가시면서 때로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끌려가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시면서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수시로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참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모든 죄에 악을 더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그런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내 심령 깊숙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섬기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고난도 있어지고 매도 맞고 징계도 있는 그러한 삶이 계속 있어지겠지만은 그러한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뇌 속 깊이 속에서 나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어지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며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 평생을 여호와께 붙들려 싸우니 내 평생 다 온몸을 다 바쳐서 내 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이 시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